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제9장 환각 블랙박스 의사의 불안. 병원 정보가 화면에는 이제 대형 모델이 만든 문장이 하나 더 떠 있습니다. 진단 보조 문구, 퇴원 요약 초안, 환자에게 보낼 안내문까지 AI가 먼저 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은 논문을 인용하거나 있지도 않은 검사 수치를 그럴듯하게 적어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각을 얼마나 정확히 잡아내는지가 지금 병원 AI 도입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플로스 디지털 헬스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 피어로에스 디지털 헬스 SRC 124 은 2018년부터 2025년 사이 영어로 발표된 81개 연구를 PISMA 방법론에 따라 훑었습니다. 연구진은 대형 언어 모델이 의료 콘텐츠를 만들 때 부딪히는 한계를 입력 쪽 문제와 출력 쪽 문제로 나눠서 봤습니다. 입력 쪽에서 먼저 드러나는 건 데이터 자체의 부실함입니다. 품질 좋은 의료 대화 데이터셋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지역 방언이나 복잡한 의료 언어를 모델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사선과나 병리과처럼 이미지 판독 비중이 큰 분야에서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형 모델 상당수가 텍스트 처리에 치우쳐 있어서 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다루는 다중 모달 능력이 아직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물리적인 제약도 끼어듭니다. 챗GPT 4.0 버전은 3시간에 질문 40개라는 한도가 있었는데 이건 3.5 버전에는 없던 제한이었습니다. 원격 양료나 실시간 진료 보조처럼 계속 질문을 주고받아야 하는 용도에서는 이 한도가 실질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질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오답이 나올 확률도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출력 단계에서 더 무겁게 나타납니다. 복잡한 임상 개입이나 비판적 평가가 필요한 질문을 던지면 대형 모델은 깊이 없이 겉핥기로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GPT는 한 번 답할 때 최대 단어 수가 약 650단어로 묶여 있어서 복잡한 건강 주제를 폭넓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답변의 독해 수준도 문제입니다. 모델이 만드는 문장은 흔히 어려운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해서 정작 일반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벽이 있습니다. 번역 품질은 언어마다 들쭉날쭉하고 인용한 참고 문헌이 오래된 자료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논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리뷰에서 제일 많이 나온 한계가 바로 이 정확도의 틈, 곧 환각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이게 진단이나 치료 결정에 그대로 쓰이면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각을 어떻게 재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쌓이고 있습니다. AAI 학회에 실린 논문 MHB, 복잡한 임상 과제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위한 의료 환각 벤치마크 SRC 117는 헤일로이벨이나 트루스펠 QA 같은 일반 목적 벤치마크로는 임상 현장의 복잡성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짚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벌어지는 환각과 환자 병력과 검사 수치가 얽힌 임상 판단에서 벌어지는 환각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MHB는 복잡한 임상 과제에 맞춘 평가 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벤치마크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환각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벤치마크는 문제를 재는 자입니다. 문제 자체를 없애는 건 다른 작업입니다. 지금 중국 병원과 학계는 잘 재는 자는 조금씩 생기지만 잘 고치는 방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환각만큼 의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딥러닝 기반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뛰어난 진단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계산을 거쳐 결론에 도달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프론티어스인 퍼블릭 헬스에 실린 논문 블랙박스 벗기기, 임상 미생물학과 감염병 응용에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 SRC-096은 이 불투명성이 생명이 걸린 임상 환경에서 의사들의 회의와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강조, 중환자실처럼 판단을 서둘러야 하는 곳에서는 AI의 제한된 해석 가능성이 임상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의사가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직관적 패턴 인식을 대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구 언더라인 사인 CH 연구 환각 블랙박스 의사의 불안.txt 6분의 2. 이 논문은 대장균 군집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예로 들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곧 XAI 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셰플리 부가 설명 SHAP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빌려온 방식으로 각 임상 지표가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합니다. 한천 배지 위 박테리아 군집 이미지를 보고 AI가 대장균일 확률을 0.79로 냈다면 SHAP은 크기라는 특징의 기여도를 플러스 0.37로, 테두리의 기여도를 마이너스 0.38로 쪼개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국소적 해석 가능 모델 무관 설명 LIME입니다. 색상, 크기, 테두리 같은 입력 특징을 조금씩 바꿔가며 수많은 가상 샘플을 만들고 이 샘플들과 원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투명한 유리 모델에 가까운 선형 근사 모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블랙박스 모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래드캠이나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기법이 심층합성급 신경망을 이용한 혈액배양 그램 염색 자동 판독이나 GPT-4 기반 에이전트의 항생제 내성 기전 탐지 같은 작업에 함께 쓰이면서 AI 판단의 투명성을 조금씩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가능성 요구는 학술적 권고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NPJ 디지털 메디슨에 실린 에이전트 시대의 임상 인공지능 규제 SRC 084는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줍니다. 이 논문이 다루는 대상은 UNDCS, 곧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비결정론적 임상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의 의료기기 규제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입력을 받으면 어떤 출력을 낸다는 것이 비교적 고정돼 있다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형 AI는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로 움직입니다. 강조,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승인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우수기계학습 실무원칙을 통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규제를 손보고 있다는 논의도 여기에 이어집니다. 블랙박스와 에이전트형 AI가 겹치면 설명 가능성 문제와 책임 소재 문제가 하나로 묶여서 병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 앞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중국병원협회 정보전문위원회가 낸 칼럼 고베포 고브란 고기대 미국 의사들의 AI에 대한 복잡한 심태 ZRC057는 미국 의사회가 2026년에 내놓은 조사를 소개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81%의 의사가 이미 업무에 AI를 쓰고 있고 한 사람이 평균 2.3개 시나리오에 AI를 적용해서 2023년보다 사용량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오프콜이라는 회사가 낸 보고서에서는 67%의 의사가 매일 AI를 쓴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81%의 의사가 병원 쪽의 공식적인 AI 도입 방식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구매 절차가 너무 느리고 의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의사들이 개인 신용카드와 개인 지메일 계정을 써서 100종이 넘는 AI 도구를 사적으로 진료 현장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환자 데이터 보안과 미국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AI에 바라는 것과 경계하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선이 있습니다. 오프콜 보고서에서 65%의 의사가 먼저 원한 기능은 서류 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화된 문서 기록이었습니다. 반면 진단이나 치료 같은 핵심 임상 판단에 AI를 쓰는 비율은 10%에 못 미쳤습니다. 이 칼럼은 이것을 의사들이 그어놓은 확고한 경계선으로 읽습니다. 의사들은 AI를 효율을 높여주는 조수로는 반기지만 환자의 생명이 걸린 결정을 내리는 자리를 AI에 넘기는 건 단호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불안은 기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AI 도입으로 병원 안의 권력 구도가 바뀌고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자기 직업이 낯설게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에 가깝다고 이 칼럼은 풀이합니다. 중국 간호사 쪽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BMC 너싱에 실린 논문 혁신성이 중국 간호사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JSRC0711은 기술 수용 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간호사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AI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기술 자체의 어려움보다 개인의 혁신 성향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걸 먼저 써보려는 성향이 강한 간호사일수록 AI 도구를 업무에 들이는데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프론티어스인 퍼블릭 헬스에 실린 중국 내시경 간호사의 직업 피로와 그 결정 요인 SRC-097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내시경실 간호사들의 피로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AI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간호 인력이 이미 상당한 직무 피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 기술이 하나 더 얹어질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가늠할 때 이 피로도는 무시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업무가 빡빡한 상태에서 AI 도구까지 새로 익혀야 한다면 그 도구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생과 임상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프론티어스인 퍼블릭 헬스에 실린 인공지능에 대한 의대생의 태도와 성격 특성에 관계 DESRC-086은 중국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기관 연구인데 의대생 개인의 성격 특성이 AI에 대한 태도와 이어져 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BMC 메디컬 에듀케이션에 실린 인공지능 시대 임상 수련생을 위한 역량 기반 평가 틀의 개발과 검증 DESRC-098은 혼합 연구 방법으로 중국의 임상 수련 체계 자체를 AI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같은 저널에 실린 임상 의사결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의대생의 인식과 태도 DESRC-099는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의대생들이 생성형 AI를 임상 판단에 쓰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뤘습니다. 이 세 연구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 세대 의사들도 지금 현직 의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I를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판단력을 대신하는 데까지 가는 건 경계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환각, 벤치마크, 블랙박스 설명 기법, 규제 논의, 의료진 설문을 한 줄에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잡힙니다. 병원 AI는 기술로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더 정교해지고, 설명 기법은 더 정밀해지고, 규제 문건은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선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닌, 문제를 더 잘 재고 더 잘 설명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각은 여전히 발생하고, 블랙박스는 여전히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의사들은 여전히 진단과 치료의 최종 판단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AI가 왜 그런 답을 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답이 환각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어렵고 그걸 가려내지 못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마음 놓고 그 답에 기댈 수 없습니다. 중국 병원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AI를 들일지 말지가 아닌 이미 들어온 AI를 얼마나 믿고 어디까지 맡길지를 매일 다시 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MHB 벤치마크가 기존 척도와 다른 점은 환각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상 대화형 챗봇을 겨냥한 헤일로이벨이나 트루스펠 QA는 답이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를 이분법으로 가릅니다. 반면 복잡한 임상 과제에서는 환각이 여러 층위로 쪼개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약물 상호작용을 지어내는 경우 실제 검사 수치를 엉뚱한 질환과 잘못 엮는 경우, 진단 추론 과정 중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전제를 끼워넣는 경우가 서로 다른 오류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오류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임상 판단 자체가 단답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추론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에서 생긴 작은 왜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흔한데, 일반 목적 벤치마크는 이런 연쇄 오류를 따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플로스 디지털 헬스 리뷰 SRC-124 가지푼 입력 데이터 문제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의료 대화 데이터셋의 부족을 양만의 문제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방언과 구어체 표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할 때 쓰는 비전문 어휘까지 모델이 학습 단계에서 충분히 접하지 못했다는 점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이 틈은 텍스트 생성 품질뿐 아닌 환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진 내용을 모델이 해석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방사선과나 병리과처럼 영상 판독이 핵심인 분야에서 다중 모달 처리 능력이 뒤처진다는 지적 역시 텍스트 기반 환각 억제 기법을 그대로 영상 판독에 옮겨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텍스트에서 검증된 대책이 영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논의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은 XAI 기법 자체의 한계입니다. SHAP과 LIM은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의 판단을 나중에 근사에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근사는 근사일 뿐이어서 모델이 내부에서 실제로 거친 계산 경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입력이라도 LIM이 만드는 가상 샘플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고 SHAP의 기여도 역시 특징을 어떻게 묶어 계산하느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불투명성을 완전히 없애는 장치가 아닌 불투명성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줄여주는 보조장치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한계는 NPJ 디지털 메디슨 논문 SRC 084, 이 다루는 UNDCS 규제 논의와 맞물립니다. 에이전트형 AI가 상황마다 다른 경로로 움직인다면 사후 설명 기법이 매번 다른 근사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쪽 반응에도 결이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BMC 너싱 연구 ZRC 071는 혁신 성향이 AI 수용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다뤘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 틀 안에서 노력 기대나 성과 기대 같은 다른 요인도 함께 측정되었습니다. 혁신 성향 하나만으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이 변수가 다른 요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프론티어스인 퍼블릭 헬스의 내시경 간호사 피로 연구 ZRC097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피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경로를 함께 다뤘습니다. 그 결과 업무량 자체보다 직무 통제감의 결여가 피로를 키우는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AI 도구가 새 업무를 더할 때 그 도구가 간호사에게 통제감을 주는지 뺏는지가 그저 일이 늘어나는지보다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대생 조사 3편 SRC 086, SRC 098, SRC 099 을 서로 비교하면 세대 간 연속성만큼이나 균열도 보입니다. 성격 특성과 태도의 상관을 다룬 SRC 086은 개인차를 강조합니다. 반면 전국 단위 단면 조사인 SRC 099는 기관이나 교육과정의 차이가 인식차를 만든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개인의 성향과 소속 기관의 교육 환경 중 어느 쪽이 태도를 더 크게 좌우하는지는 이 세 편의 자료만으로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역량 평가 틀을 다룬 SRC098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뚜렷하지만 그 기준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얼마나 채택되었는지는 이 연구가 답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습니다. MHB 벤치마크가 기존 척도와 갈라지는 지점은 환각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상 대화형 챗봇을 겨냥한 헤일로이벨이나 트루스펠 QA는 답이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를 둘 중 하나로 가릅니다. 반면 복잡한 임상 과제에서는 환각이 여러 층위로 쪼개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약물 상호작용을 지어내는 경우, 실제 검사 수치를 엉뚱한 질환과 잘못 엮는 경우, 진단 추론 과정 중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전제를 끼워넣는 경우가 서로 다른 오류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오류 유형을 나눠야 하는 이유는 임상 판단 자체가 단답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추론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에서 생긴 작은 왜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흔한데 일반 목적 벤치마크는 이런 연쇄 오류를 따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의료진 쪽 반응에도 결이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BMC 너싱 연구 ZRC 071 는 혁신 성향이 AI 수용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다뤘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 틀 안에서 노력 기대나 성과 기대 같은 다른 요인도 함께 측정되었습니다. 혁신 성향 하나만으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이 변수가 다른 요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프론티어스인 퍼블릭 헬스의 내시경 간호사 피로 연구 SRC-097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피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경로를 함께 다뤘습니다. 그 결과 업무량 자체보다 직무 통제감의 결여가 피로를 키우는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AI 도구가 새 업무를 더할 때 그 도구가 간호사에게 통제감을 주는지 뺏는지가 그저 일이 늘어나는지보다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한 자료 대부분은 미국 의사조사 JSRC-057 이거나 국제학술지에 실린 영어 논문입니다. 중국병원협회 정보전문위원회가 소개한 미국의사회 조사는 중국 병원 현장의 수치가 아닌 미국 의료계의 응답을 옮겨온 자료입니다. 81%라는 도입률이나 100종이 넘는 사적 AI 도구 사용은 미국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병원 정보과에서 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근거는 이 자료 안에 없습니다. 두 지역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조사 결과가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이 전하려는 말은 숫자 자체보다 구매 절차가 느린 조직에서는 의료진이 개인 계정으로 우회로를 만든다는 구조적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병원 정보과가 살필 곳도 특정 수치가 아닌 이 우회 경로 자체입니다. 기술 수용 모델을 다룬 BMC 너싱 논문 JSRC-071에도 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델은 원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두 축으로 사람들이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틀입니다. 연구진이 혁신 성향을 따로 떼어내 분석한 이유는 같은 유용성과 같은 사용 편의성을 마주하고도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 AI 도구 자체의 성능을 재는 연구가 아닌 같은 도구 앞에서 간호사들이 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재는 연구입니다. 병원이 새 AI 시스템을 들일 때 도구의 성능만 다듬어서는 부족합니다. 혁신 성향이 낮은 인력이 따라올 시간과 훈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규제 쪽 논의도 한 가지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NPJ 디지털 메디슨 논문 SRC-084 이 문제 삼는 UNDCS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오랫동안 다뤄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범주와 다릅니다. 기존 범주는 승인 시점의 알고리즘이 이후에도 그대로 고정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에이전트형 AI는 배포 이후에도 스스로 판단 경로를 바꿔가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승인 시점의 성능 검증이 실제 운영 시점의 성능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논문이 규제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라는 요구이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승인받은 AI라 해도 도입 이후 계속 관찰하고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챗봇 대화형 환각과 임상 환각을 가르는 기준은 답이 사실과 맞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MHB 벤치마크가 다루는 지점은 오류가 발생한 위치입니다. 환자 병력을 요약하는 단계에서 생긴 왜곡과 감별 진단을 좁혀가는 단계에서 생긴 왜곡은 같은 환각이라도 뒤따르는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앞 단계 왜곡은 뒤 단계로 넘어가면서 근거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답변만 검토해서는 오류의 출발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쇄구조를 포착하려면 단답형 정오 판정이 아닌 추론 경로 전체를 단계별로 뜯어보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이 벤치마크가 기존 척도와 갈라서는 지점입니다. 플로스 디지털 헬스 리뷰가 짚은 세션 제한 문제도 임상 현장에 옮겨보면 결이 달라집니다. 원격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처럼 환자와 여러 차례 주고받아야 하는 용도에서는 질문 횟수 제한이 작은 불편이 아닙니다. 이전 대화 맥락이 끊기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맥락이 끊긴 상태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면 모델이 이미 확인한 검사 수치나 병력을 다시 지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부족이나 모델 성능과는 별개로 서비스 구조 자체가 만드는 환각 유발 요인입니다. MHB 벤치마크가 세분화한 환각 유형을 병원 정보과의 실무 언어로 옮기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하지 않는 약물 상호작용을 지어내는 오류, 검사 수치를 엉뚱한 진단명과 엮는 오류, 추론 중간에 전제 자체가 어긋나는 오류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세 오류가 뒤이어 일으키는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 단계에서 생긴 왜곡은 다음 단계에서 근거처럼 다뤄지기 쉬워서 최종 답변만 검토해서는 오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단답형 정오 판정으로는 이런 연쇄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 점이 이 벤치마크가 헤일로이벨이나 트루스펠QA 같은 일반 목적 척도와 갈라서는 지점입니다. 중국 병원 현장의 언어로 다시 옮기면 결국 확인 절차가 남습니다. 의사가 모델 답변을 보는 순간 정답처럼 보이는 문장도 검사값과 처방 이력, 환자 말과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PLOS 디지털 헬스 리뷰가 입력 데이터와 출력 오류를 나누어 본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입력 단계에서 지역 방언이나 영상 자료가 빠지면 출력 단계에서 모델이 그 빈자리를 그럴듯한 문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MHB 벤치마크가 환각 유형을 나누어 시험한 이유도 같습니다. 없는 약물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오류와 실제 검사 수치를 엉뚱한 진단명에 붙이는 오류는 둘 다 위험하지만 병원이 대응하는 절차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앞에 오류는 약제부와 처방 검토 절차가 먼저 잡아야 하고 뒤에 오류는 진료과와 검사실이 원자료를 다시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SHAP과 LIME 같은 설명 도구는 이 확인 절차를 돕습니다. 다만 설명 그래프가 나온다고 책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누가 읽고 언제 의무 기록에 남기며 환자에게 어떤 말로 설명할지가 병원 규정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중국 병원의 AI 도입은 성능 경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각을 줄이는 모델과 설명을 남기는 도구, 최종 판단을 맡는 사람이 한 업무표 안에 묶일 때 병원 안의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의사 설문 자료가 보여주는 불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의사가 서류 작업을 덜어주는 도구에는 호의적이지만 진단과 치료 판단을 넘기는 일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보수적인 직업 문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델이 틀렸을 때 환자에게 설명하는 사람은 여전히 의사이고 기록을 고치는 사람도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 AI의 신뢰는 모델 회사의 성능표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류가 생겼을 때 발견하는 절차와 멈추는 권한, 환자에게 알리는 문장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중국 병원들이 대형 모델을 빠르게 들여놓는 동안에도 이 느린 절차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확인의 부담도 커집니다. 강조, 환자가 보는 화면에는 이 복잡한 과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답변은 몇 초 만에 나오고 문장은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병원 안쪽에서는 그 문장을 전자의무 기록에 남겨도 되는지, 처방 검토 단계로 넘겨도 되는지 다시 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델이 빠르게 말할수록 병원은 천천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느린 확인이 없으면 환각은 기술 문제를 넘어 의료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조, 병원 AI의 안전은 모델 성능표보다 업무 절차에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확인하고 언제 멈추며 어떤 기록을 남길지 정하는 일입니다. 중국 병원이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다음 단계의 신뢰를 가를 것입니다. 병원은 빠른 답보다 검증 가능한 답을 원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